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과 의인입니다. 시편에서 악인과 의인은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악인과 의인을 뚜렷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악인이라고 하면 품행이 못된 자로서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특별한 뜻으로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라사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기본적인 뜻은 경건치 않은 불경건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세상 윤리나 도덕 규범에 비추어서 그것에 역행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편으로 의인으로 규정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어떤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느냐가 그 판단 기준이라기보다 그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내적 자세가 어떠한가, 여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믿으며 살지만 의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악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또 14절 말씀을 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인의 삶의 기준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베풀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약한 자들에게 강압과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목까지 빼앗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적대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선한 행위를 회방하고 기회만 생기면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비웃으십니다. 악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아시고 그들의 패망하는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바를 꺾으십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과 힘이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비행과 음모가 먼저 들통이 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활도 부러져서 더 이상 쓸모 없어지게 만드십니다. 다음으로 의인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나눔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무가치한 자신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동정하며 후하게 베푸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16절 말씀을 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현실적으로 의인들은 악인들보다 적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느끼는 풍부함과 만족이 악인의 그것보다 못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에게는 재물의 많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의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어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기도 합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기만 하고 자기 것을 챙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양보하거나 빼앗겨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17절 말씀을 봅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어떻게 붙드십니까?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이 가시밭길을 가며 고생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발을 헛디뎌서 뒹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또는 장난을 치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손이 꼭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붙들어 주시는 모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이를 잡아준 부모님의 손이 있기에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러지는 법이 없듯이 의인이 환난의 날을 살아가도 완전히 엎드러지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의인을 꼭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견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그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삶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삶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항상 불안함을 껴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들은 환난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의로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당신들이 혹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소망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매이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다윗과 같이 많은 간증거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살아가는 악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